청취자님,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있잖아요. 화면에 막 수십 페이지짜리 이용 약관 동의 이런 거 뜨잖아요.
아, 네. 엄청 길게 나오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고 넘어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거의 없죠. 저도 그냥 스크롤 맨 밑으로 쫙 내리고 무조건 동의합니다 버튼부터 누르거든요.
그렇죠. 저도 맨날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요. 아무도 안 읽고 넘기는 그 수천 줄의 텍스트 한가운데 그 제4조 비항 같은 곳에 내 영혼을 팔겠다는 엄청난 비밀 조항이 딱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딱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막 후다닥 넘겨버리는 구절이 있거든요. 바로 오늘 심층탐구에서 다룰 창세기 5장과 6장 이야기입니다.
아, 흔히 우리가 족보라고 부르는 그 구간이네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세를 살았고 이런 반복되는 이름이랑 숫자들 때문에 진짜 지루한 성경의 이용약관처럼 여겨지는 부분이죠.
맞아요. 아유, 빨리 좀 재미있는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고 싶다. 약간 이런 심리가 발동하잖아요. 저도 어릴 땐 무조건 건너뛰는 구간이었거든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심층 탐구를 위해서 케네스 메수에스 박사님의 출처 자료를 제가 꼼꼼히 파고들다 보니까 와, 우리가 스크롤 내리듯이 지나친 그 이름들 속에 인류의 족적이랑 거대한 신학적 로드맵이 전부 다 숨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절대 아니죠.
게다가 6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귀교해져요.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이랑 결합하고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튀어나오고요. 이거 완전히 미스터리 스릴러 구역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이 빽빽한 약관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신실들을 하나씩 좀 해체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우리 먼저 창세기 5장 족보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누가 누가 나왔다 하는 평범한 가계도가 아니에요. 아주 기계적일 정도로 소름돋게 반복되는 패턴이 딱 하나 있거든요.
아, 저 알아요.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이 문장 맞죠?
정확합니다. A가 B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 결론은 항상 똑같이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진짜 수백 년을 살아도 결국 죽는다는 이 문장이 뭐랄까 마치 사형선고처럼 계속 쿵쿵 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가 의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 족보는 그저 혈통 증명하는 행정서류가 아니거든요. 아담 타락 이후에 세상의 죽음이 어떻게 아주 절대적인 권력으로 군림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지표인 거죠.
아무리 오래 살고 자식을 많이 낳아도 결국 끝은 죽음이다. 이런 거네요.
맞아요. 아주 절망적인 굴레를 씌워버린 겁니다. 고대 독자들은 이 문장이 끝없이 반복될 때마다 아마 숨이 턱턱 막히는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듣기만 해도 막막한데요. 근데 그 숨 막히는 패턴을 갑자기 확 깨버리는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하잖아요. 그 에녹 있잖아요.
네. 에녹이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가 반전되죠.
이 사람 기록에 오면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이 말이 쏙 빠져버려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그냥 패스하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문맥상 그렇게 보는 게 아주 타당합니다. 에녹은 죽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벽을 넘어선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 절망적인 족보 한가운데서 인간의 운명이 반드시 죽음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죠.
와, 엄청난 반전이네요.
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죽음을 넘어선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에녹의 수명이 365년이라는 점도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청취자님도 365라는 숫자 딱 들으면 바로 1년 365일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한 숫자죠.
그래서 이게 고대인들 기준에서는 단순히 며칠 며칠을 물리적으로 셌다기보다는 뭔가 완벽하게 채워진 1년의 주기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꽉 찬 완성된 삶을 살았다. 이런 문학적인 은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메슈스 박사도 그 숫자가 완성된 해, 완성된 삶을 상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거든요.
아, 역시 그렇군요. 단순한 기간이 아니었네요.
네, 그냥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벽한 동행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희망의 코드는 에녹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등장하는 라멕에서도 발견되거든요.
라멕이요? 아, 그 노아 아빠요?
맞습니다. 죽음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려던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짓죠.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노아 발음이 그 위로나 안위를 뜻하는 단어 발음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람에게만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거다 하면서 언어 유희 같은 걸 하던데 사실 농사일 거들어줄 아들 하나 얻었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멕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예언적 선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 속에 살았잖아요.
네, 완전 고생길이었죠.
그런데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부패한 역사를 확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아담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청취자님도 족보가 꽤 흥미진진한 구속사 로드맵으로 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청취자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아무리 신학적 의미가 좋아도 이 사람들 수명 보면 당장 책 덮고 싶어지거든요.
하하, 수명 기록이 좀 비현실적이긴 하죠.
아니,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무슨 기본이 800세, 900세 이렇고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현대인들 상식으로는 약간 판타지 소설 설정 같단 말이에요.
현대 과학 렌즈로 보면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숫자죠. 이 긴 수명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아, 학자들도 의견이 갈리는군요.
네, 이 숫자가 개인의 수명이 아니라 그가 이끌었던 가문이나 부족의 전체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는 설도 있고요. 또 어떤 상징체계로 이루어진 비유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른 고대 기록에도 이런 비슷한 수명이 나오나요?
네, 시야를 조금 넓혀서 고대 근동 문헌들을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수메르 왕 명부 같은 고대 기록이 대표적인데요.
아, 저 그 수메르 기록 출처 자료에서 봤어요. 거기 보니까 대홍수 이전 왕들이 통치한 기간이 무려 7만 2천년, 막 4만 3천년 이러더라고요. 와, 창세기 900살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던데요.
그러니까요. 고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권 전반에는 아주 먼 옛날 초기 인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긴 수명을 누렸다. 이런 공통된 역사적 기억이 존재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원래 되게 오래 살았다. 이런 기억이요?
네. 그래서 창세기 첫 독자들한테 이 900살이라는 숫자는 터무니없는 과장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의 신화적인 수만 년 단위에 비하면 오히려 굉장히 절제되고 현실적인 기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오, 듣고 보니까 7만 년보다는 900년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근데 문헌의 숫자가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수명 기록이 보여주는 진짜 무서운 이면이 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메슈스 박사가 강조하는 진짜 핵심 통찰은 수명의 길이가 아니에요. 바로 수명의 감소에 있습니다.
아, 점점 줄어든다는 거요?
네, 성경을 뒤로 넘기면서 수명 변화를 쭉 추적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대홍수 끝나고 노아 아들 셈의 족보로 넘어가면 평균 수명이 300에서 400세로 뚝 떨어져요.
확 반토막이 나네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시대에 오면 175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로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모세가 지은 걸로 알려진 시편 90편에 가면 인간의 수명을 72호,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장수했다는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군요. 세대가 지날수록 생명력이 약간 기계적으로 깎여나가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수명의 급격한 감소는 타락한 세상의 부패, 즉 죄의 결과가 인류 육체랑 자연환경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각적 지표인 거죠.
죄가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창조됐던 인간의 조건이 죄 때문에 점진적으로 마모되고 붕괴해가는 그 비극적 현실을 족보 숫자들이 증언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깎여나갈 정도로 세상이 썩어가는 가운데 드디어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딱 넘어버리는 대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 터지잖아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러면서 인구 폭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폭발한 게 인구만이 아니더라고요. 죄악도 같이 완전 폭발해버리거든요.
네, 6장 초반부는 이제 곧 이어질 파멸적인 대홍수 심판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내러티브 역할을 하죠.
맞아요. 이 혼란의 중심에 성경 전체 통틀어서 가장 난해하고 논쟁적인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이요.
네, 정말 많은 질문을 낳는 구절이죠. 청취자님, 진짜 이 구절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읽을 때마다 머리에 물음표가 한가득 찼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이라뇨? 이거 무슨 SF영화에서 외계인이나 천사가 인간 유전자랑 섞여가지고 돌연변이 만드는 그런 스토리 같잖아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길래 심판까지 끌어낸 건가요?
사실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해석이 이들을 진짜 타락한 천사나 악마적 존재로 보는 시각이에요.
아, 진짜 천사로 보는 시각이 있군요.
구약 성경, 특히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 주변에 모인 천사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쓰이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이 해석을 따르면 하늘에 있어야 할 천상의 존재들이 자기 거처를 이탈해서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인간 여성들한테 성적 욕망을 품고 거룩한 경계를 넘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천사와 인간의 결합이라. 현대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과학적으로 당혹스럽긴 해요. 근데 제가 텍스트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여기서 완전 소름 돋는 평행 구조가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표현 있잖아요.
네네,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 약간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아서 덥석 따먹었던 그 훔치는 패턴이랑 완벽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와, 문학적인 연결고리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네요.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쓰인 그 단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진짜 똑같은 단어군요.
네, 하와가 시각적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된 열매 탐냈던 에덴의 비극이 이제는 성적인 강박과 유혹이라는 형태로 더 크고 끔찍하게 확장돼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남의 거 무단으로 딱 취해버리는 그 타락의 알고리즘은 똑같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그 SF 같다는 의문에 답이 될 만한 두 번째 해석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이걸 철저히 순수한 인간들 사이의 사건으로 보는 문맥적 해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는 경건한 혹은 위대한 이런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거든요.
아, 엘로힘이 경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창세기 4장과 5장 흐름을 보면 가인족보랑 세세족보가 딱 대비돼서 나오잖아요.
네, 나눠져 있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세세 후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인데, 이 둘이 그냥 외모만 보고 신앙적 기준 하나도 없이 무분별하게 뒤섞여버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 거룩한 혈통이 세속이랑 타협해서 섞여버린 거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이랑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엄청 경계했었잖아요. 그 역사적 트라우마랑 되게 묘하게 오버랩이 되네요. 그럼 이 두 해석 중에 학자들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많이 두나요?
매슈스 박사를 포함해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두 번째, 즉 경건한 가문과 불경건한 가문의 섞임 쪽에 무게를 둡니다. 텍스트 자체에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근거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천사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천사 얘기 없었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어지면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보면 그 징벌의 화살이 천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을 가진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천사들의 일탈로 보기에는 좀 문맥상 무리가 있다는 거죠.
하긴 천사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애먼 인간을 물로 쓸어버리시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을 취하든 이 구절이 고발하는 핵심 진리는 동일해요. 바로 하나님이 세워두신 거룩한 경계선이 아주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죠.
거룩한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 대가가 진짜 얼마나 혹독한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딱 선언하시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영이 떠나가고 인간은 그저 썩어 없어질 철저한 필멸자로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네, 비극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이 무법천지가 된 시대에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네피림이죠.
네, 성경에서 아주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죠. 민수 13장에서는 이들을 거대한 거인족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흔히 네피림을 타락한 천사랑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거인들로 상상하곤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원어의 의미랑 역사적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은 유전학적인 거인이라기보다는 당대에 이름을 엄청 떨쳤던 무자비한 전사들, 그러니까 고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제가 이 네피림을 아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다스베이더 비유인데요.
오, 다스베이더요?
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 보고 막 겁에 질려서 와, 저기 네피림이 있다 이러면서 소리치잖아요. 이게 그들이 진짜 창세기 시대에 살던 그 유전자 변이 거인이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되게 덩치 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시무시한 악당 같은 사람 보고 저 사람 완전 다스베이더네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와, 다스베이더라는 문화적 아이콘을 차용하시다니 이해가 확 되네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압도적인 공포가 단번에 다가옵니다. 네피림은 단순한 종족 이름이 아니라 폭력, 잔인함, 그리고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그런 공포 정치를 상징하는 관용적 표현이었어요.
아, 공포와 폭력의 대명사군요.
네, 경계선이 무너진 세상의 민낯을 완벽하게 보여주죠. 도덕이랑 거룩함은 다 사라지고 오직 폭력이랑 탐욕이 지배하면서 힘센 자들이 영웅으로 추앙받는 미쳐버린 사회 말입니다.
진짜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깜깜한 세상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이 광경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창세기 6장 5절이랑 6절에 묘사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 이 대목에서 살짝 당황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구절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막 인간 만든 게 내 실수였다 이러면서 후회하신다는 건가요?
아, 그렇게 오해하기 참 쉬운 구절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도의 신인 동향론적 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랑 감정으로 번역한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다.
네. 하나님이 자기 창조 행위 자체를 아, 내가 판단 미스했다 이러면서 후회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지극한 사랑으로 빚어내고 좋은 것 다 줬던 자녀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꼴을 봐야 하는 그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을 묘사한 겁니다.
아, 후회가 아니라 가슴 찢어지는 부모의 슬픔이었군요.
맞습니다. 피조물의 타락이라는 그 참담한 결과 앞에서 아주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분노라기보다는 애통함에 훨씬 가깝네요. 그리고 그 깊은 슬픔 끝에 결국 그 유명한 대홍수 심판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출처 자료 보면서 이 홍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오, 어떤 시각인가요?
청취자님, 보통 우리는 대홍수 딱 하면 화가 난 신이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는 엄청 폭력적인 파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물바다가 아니라 창조의 역전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벼락이나 지진 안 쓰고 굳이 질척거리는 물을 쓰셨을까? 그 퍼즐이 싹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오늘 심층탐구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조기사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주에 질서 부여하시기 전에 태초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거죠?
네, 맞습니다. 캄캄하고 요동치는 물이 가득한 혼돈의 상태였죠. 하나님은 그 무질서한 물을 탁 나누시고 뭇을 드러내시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거룩한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선 넘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 질서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으니까 다시 그 물을 덮어버리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폭력이랑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은 이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붕괴하고 있었어요. 홍수 심판은 그냥 홧김에 다 부숴버리는 파괴가 절대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캄캄하고 물이 가득했던 원초적 혼돈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시는 가슴 아픈 과정인 거죠.
저는 사실 항상 궁금했거든요. 아니,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코로 숨쉬는 죄 없는 동물들까지 다 물에 빠져 죽어야 했나?
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죠.
근데 창조의 역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팍 가요. 인간이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대리자였기 때문에 책임자인 인간이 부패하면서 그들이 관리하던 영지 전체가 오염되어 버렸고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창조 이전 백지 상태로 리셋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창조 세계의 제사장이었던 인간의 타락은 곧 성전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으니까요.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엄청난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냥 웹사이트 지루한 이용약관 같아서 스크롤 내리든 막 건너뛰었던 그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사실 생명력이 깎여나가는 비극 속에서도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든 구원의 희망을 끈질기게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신학적 로드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로드맵이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이 거룩한 경계선을 딱 무너뜨렸을 때 세상은 다스베이더처럼 폭력과 힘이 숭배받는 네피림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타락한 세상을 원래의 혼돈 상태인 거대한 물속으로 되돌리시는 창조의 역전을 결단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수천 년 전 고대 텍스트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삶에 들이대도 한치의 오차가 없을 만큼 아주 무겁고 선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정보 과잉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경계선을 허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일상 속에 폭력, 권력, 탐욕이라는 이런 내피림적인 가치를 은연중에 영웅처럼 추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보게 됩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꼭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죠.
오늘 대홍수가 세상을 물이 가득했던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되돌리는 창조의 역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캄캄하고 묘동치는 혼돈의 물 한가운데 둥둥 떠있던 노아의 방주는 어쩌면 단순한 생존을 위한 대피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징벌과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물이 빠진 뒤에 완전히 새로운 에덴 동산을 피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끔찍한 혼돈 속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품고 계셨던 거대한 씨앗은 아니었을까요?
와, 방주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잉태하기 위한 거대한 씨앗이었다는 관점은 폭풍우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아주 묵직한 위로와 희망을 주네요.
청취자님, 혹시 지금 삶의 거대한 홍수 같은 혼돈의 시간이 막 들이닥쳤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이 모든 게 끝나는 파괴의 시간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새로운 창조를 위해 내 안에 묵은 것들을 싹 씻어내고 진짜 중요한 씨앗 하나를 남기는 과정은 아닐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이 거대한 씨앗인 방주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신충탐구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